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관심사가 다 돈에 있다고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하튼 이 중고등학생들 무슨 이 설문조사 같은 거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 머리 위에 다 있는 것이 게임, 친구, 뭐 이런 대학, 제일 많은 것은 돈. 심지어 또 어떤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설문조사한 결과 중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돈이 생긴다면 감옥에 한 1년, 2년 정도 갔다 오는 거는 상관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돈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가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위 그 명예입니다. 명예. 요즘은 그런 단어 잘 쓰지 않죠. 염치없다 이런 단어. 염치없다는 단어 옛날 어른들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그런 단어 잘 쓰지 않습니다. 염치없다. 왜 염치없다는 말을 잘 쓰지 않게 되었느냐 하면 그만큼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염치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적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매이게 되고 또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험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 염치 없다는 표현조차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고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돈, 그 시대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떤 염치, 부끄러움, 인생을 살면서 창피 이런 거를 피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로마 제국 당시 사람들도요 이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보통은 레스 게스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잘 안 돼서 레스 게스타이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무덤 앞에 적어놓는데요. 이를테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경우에는 레스 게스타이가 그 사람의 업적이 우리 예배당 벽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이 벽에다가 우리 예배당 이 가로벽보다 훨씬 더 긴 벽에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적어놓고 그거를 기념으로 그게 지금도 유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귀족들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를 업적록, 왜 우리 뭐 이런 명함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막 수십 가지 막 써놓는 이런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귀족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읽어주고 과시하고 이러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후서에만 자랑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를 자랑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로마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 자기 능력, 자기 업적 이런 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 연약한 것 자랑하겠다 그러고 저기 밑에 9절 중간에도 보면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표현 나옵니다.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로마는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성장한 제국이었어요. 정복 전쟁을 하려니까 로마 사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직분 중에 하나가 군인. 군인이 존경을 받았어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공훈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태극 무공훈장이 제일 높은 거라 그럽니다. 무공훈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훈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훈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도 코로나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코로나라는 말은 그냥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예요. 코로나 무랄리스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왜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정복이라는 거는 남의 땅을 쳐들어가 차지하는 건데 고대 사회는 다 성이 있었어요. 성. 그래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려면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무랄리스는 적군이 진치고 있는 성을 쳐들어가가지고, 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성벽을 막 타고 올라가서 딱 뛰어넘는 선봉에서 가지고 적의 성벽을 타고 뛰어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관이었어요. 관. 이게 관. 마치 성벽같이 만들어진 관이 있었어요. 그 관을 쓰는 것이 로마 군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그래서 성벽을 타고 뛰어넘어가는 그 용맹한 군인. 이게 코로나 무랄리스 받는 아주 그 존경받는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누구나 성벽을 타고 뛰어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도망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성벽 타고 내려와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그것도 나는 도망쳤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가 내내 말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세상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세상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데 바울이 일관되게 자랑하는 것은 자기 능력 아니고 자기 연약함, 자기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냐? 바울이 정말 객관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냐? 바울이 객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보다 강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명철한 사람이 드뭅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뚝심이 있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었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무엇이 참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성경교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무시당할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가, 자기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라. 이미 14년 전에 이런 엄청난 영적 체험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자기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6절 때문입니다. 6절. 오늘 본문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체험을 너무 상세하게 말하면 주변에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할까 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을 너무 부러워할까 봐 사도 바울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 부러워할까 봐 자기가 더 상세한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 떠버리기를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주목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높여주는 것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 좋아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시중에 나가면 자기 영적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거나 심지어 책으로 써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막 팔려서 돈이 되고 이러는데 지나친 과장도 있고요 거짓말도 있고요. 그래서 유명한 책 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진 것들 꽤 있어요. 천국 갔다 온 간증 뭐 이런 것 중에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진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하는 말은 자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참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은 거짓말 아니고 과장 아니고 지어낸 것 아니고 진짜이지만 자기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 볼 때 와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다 사도 바울 부럽다 이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다른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사도 바울 참 훌륭하다 사도 바울 부럽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 과시하고 싶어하고 주목을 끌고 싶어하고는 세상과는 이게 전혀 다른 접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박수 받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외모를 과시하거나 재치 있는 말을 하거나 노래 춤추고 심지어 뭐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버들 베라빌 게 다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끌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소박함의 가치, 은밀한 고독의 가치 뭐 이런 거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 이런 거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죠.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면 스스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박한 겸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고대 로마 제국 당시 문화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 받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옛날 로마 제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검투사 있잖아요. 예전에 뭐 글래디에이터 그런 영화 검투사,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막 죄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짐승과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서로 그렇게 칼 들고 싸우면 10중 8구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누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수들이 그걸 했어요. 전쟁 포로들 죄수들, 범죄자들 중에서 사형수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칼 들고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런데요, 그 문제는 그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벌어지는 경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설령 범죄자를 할지라도 원형 경기장에서 다른 죄수와 싸워가지고 이기면 박수를 받는 거죠. 이게 사형수인데 이게 짐승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경우는 드물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기면 막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박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검투 경기가 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검투사 학교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처음에는 전쟁 포로, 죄수, 그 중에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검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로마의 자유인들, 심지어 젊은 귀족들 중에도 검투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황제가 귀족은 검투사 되면 안 돼 뭐 이런 칙령 내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인기를 끌고 박수를 받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하여튼 이 검투사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자제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도요, 뭔가 박수를 받고 돈을 벌고 인기를 끌고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서서 막 사람들의 울음을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데 높은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보시면, 성경을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참 화면에 안 떠요.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에요. 이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2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구든지 다 앉아서 섬김을 받고 앉아 그냥 먹으려고 하지 아무도 서빙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는 그렇게 서빙하러 예수님 당신은 서빙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앉아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은 앉아서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는데 그거는 세속적인 욕망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저 단순히 높고 크게 되기를 꿈꾸기보다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인생을 꿈꿔야 됩니다. 요셉 지난번에 창세기 묵상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떻게 굶주리는 세상을 먹여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길러내신 일꾼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총리가 되어서 요셉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길러내시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요셉을 부러워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많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자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이를테면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흩어서 나누고 베풀었느냐는 것이 우리를 부자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그저 높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손해보는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몸에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대단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이 몸에 이 병을 좀 해결해 주세요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얼마나 낭만적으로 들립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 평생 사단의 사자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평생 짊어지고 산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를 자꾸 읽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가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던 그런 고통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비참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 저런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믿지만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요 그런 은혜와 복을 별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엄청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몸으로 대하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하면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초라해 보였어요. 연약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은요 다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큰 소리를 치려고 그러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걸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박수 받고 싶어하고 큰 소리 치고 싶어하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싶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난 척하고 싶거든요. 어디서든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나 대접을 받고 싶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가나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초라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대접해 주지 않고 보면 좀 초라해 보이고 뭔가 하여튼 평생 이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담대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담대함.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한 거는 이해가 돼요. 아무리 강철 같은 몸을 가져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기저기 그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거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뭘 또 사도 바울이 가난했거든요. 이게 뭘 뭐 먹고 사는 게 이게 부실했어요. 이게 뭘 사도 바울은 자비량했다 그러지만 오죽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벌어 먹어야 될 만큼 여러분 그렇게 뭐 가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늘 뭔가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그 시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가르치다 보니 항상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활은 배척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배척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 왜 이슬람 들어오면 우리 엄청 배척하잖아요. 교회가 배척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 예를 들면 중동 같으면 2000년 동안 1500년 이상 하여튼 이슬람하고 같이 살았던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는 불교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믿지는 않고 불교는 진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불교도들 막 동네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왔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교 믿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불교를 믿지는 않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혐오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이슬람은 혐오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예를 들면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섬기는 동네 가가지고 저런 우상은 가짜고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혹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증거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배척을 당한 거예요. 박해를 받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 전할 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독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박해받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정부는 기독교를 박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정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하여튼 뭐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무능한 게 많은데 뭐 이게 잘 이렇게 잘 안 돼. 그만큼 능력이 있는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다 보니 이게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제가 볼 때 그거는 거의 가짜 뉴스에 속한 것이 가짜 뉴스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익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늘 박해를 당했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약하고 얼마나 초라한 신세로 돌아다녔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 못나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피하려면 충분히 그런 고난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애써 고난당하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배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껏 돌아다니며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서나 곤란한 처지,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난처한 처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궁핍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처지에 자주 빠져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큰 기쁨으로 여겼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자랑거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 예수님이 창자국, 손에 못자국 창자국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 예수님 연약하셨거든요. 예수님 나이 한 30대 초반인데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던 거예요. 요즘 우리는 왜 젊어 보인다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가난한 나라를 가면, 가난한 나라 못 먹고 험하게 일하는 동네를 가면 30살이라 그러는데 나이가 한 60은 돼 보이기도 해요. 이게 가난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건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초라하고 아마 그만큼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해요. 채찍질. 여러분, 예전에 그 패션 영화 기억나십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람을 채찍질 하는데요. 이 채찍질 자체가 형벌이에요. 채찍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로마 군인이 쓰는 채찍은 여러 갈래 끝에 쇠붙이나 동물의 뼈를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채찍을 때리면 그 뼈가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때려서 뜯으면 이제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게 채찍질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런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그 무슨 성화 이런 거 보면 막 예수님 뒤에 후광 그려놓고 어떤 근육질에다가 막 금빛 찬란한 피부 아닙니다. 예수님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진물 피가 흘러내리고 그 더운 곳에 진물 피가 흘러내리니 온 동네 벌레가 다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기운이 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요. 마지막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진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만신창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한눈에 못 알아볼, 처음에는 못 알아볼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근데 그럼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된 몸은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은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지만 못자국 장자국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손에 못자국 장자국 만져보라고 확인해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왜 못자국과 장자국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요한이 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상한 몸이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찢어진 몸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상처 입은 거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남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다가 고생하고 여러분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원통한 일도 당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가 얻을 영광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다가 혹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병이 들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우아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유롭고 멋지게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온몸에 상처를 짊어지고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속 편하게 살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속 편하게 얼마나 너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일을 했는지 여러분 이런 것이 오히려 주님 나라에서 상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상한 몸, 자기가 당한 어려움, 자기가 당한 고통 이런 것을 지금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하고 잘나고 힘있고 편하고 이런 거 아니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고통당했느냐 이것이 주님 나라에서 상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자랑하는 이유는 11절 때문입니다.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뭘 자랑할 만한 거 없다.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하여금 이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억지로 시킨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며칠 동안 고린도에서 묵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짜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가짜 아니고 자기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거를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자기가 왜 사도고 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자꾸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 권위를 변호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하도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시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무시를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진짜 사도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데 바울이 뭐를 드러내느냐 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사도 바울을 정말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았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미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노년에 형통하고 병 안 들고 병이 나았다고도 금방 낫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십자가라고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연약함이라고 여기지 않고 강함, 자랑스러움, 멋짐, 훌륭함, 크고 대단한 인생 되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은 성경 껍데기를 붉은색에서 금박으로 바꿀 때부터입니다. 예전에 성경이 다 붉었어요. 성경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어느 땐가부터 금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금을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를 금칠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돈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타해하는 그것이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참고 견디고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로마 제국에는 이 수사학, 연설하는 능력이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의 학문이 경영, 경제인 것처럼 고대 사회의 가장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 연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연설해가지고 새로운 사상 가르치고 돈 버는 그런 순회 선생들, 그런 순회 연설하는 사람 꽤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연설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순회 연설을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뭔가 새로운 이야기는 하는데 돈도 달라고 못하는 것이 저건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소리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복음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임받는 거 이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능력 드러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 뭐 이런 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를 목표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자기는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교회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희생하는 것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손해보는 것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는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다, 큰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손해보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고생 안 하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눈물 안 흘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울지 않는 것보다 우는 것이 복이고, 고생 안 하는 것보다 고생하는 것이 복이고, 손해 안 보는 것보다 손해 보는 것이 복이고,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 세상이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큰 소리치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 소리치고 뭔가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뭘 지배하고 자기가 뭐 높임받고 잘난 척하고, 여러분 그거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초라한 인생이라 손치더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 꿇릴 게 뭡니까? 내가 병이 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세상 앞에 꿇릴 것이 뭡니까? 내가 비록 질그릇 같더라도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신데 세상 앞에 주눅들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꿋꿋한 믿음으로 용감하게 예수님 위해서,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세상 앞에 여러분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세상 앞에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그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꿋꿋하게 복음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